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22일 화요일 요한의 두 제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 요한은 선언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기별을 들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성취하신 분이며 따라서 침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두 제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요한을 떠났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3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던 두 사람은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인가. 오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것을 볼 때 그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두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즉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다. 안드레가 형제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즉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며 그를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주제이다.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시대의 소망 139.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되는 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묵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적용.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서 당신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친척과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시대의 소망 141.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의 지나간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은 이 당신을 피해 달아나는 이 한 인간의 믿음의 파산을 막기 위해 바다에 폭풍을 내리고 태풍을 일으키며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 수 있죠. 요나야, 너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바다를 요동치게 하고 태풍을 바다에 내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널 반드시 돌이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으로 요나서 1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그 물속에서 빠져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무덤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강원도 태백은 이 광산촌이라 광산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업이라고 하는 일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일인데 땅속으로 수키로씩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광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수맥이 터지거나 갱도를 받치기 위해 놓여진 이 동발이라고 하는 것이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 그 앞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절없이 그 속에서 매몰되어 죽기도 하고 혹은 간신히 그 흙무더기를 피한 사람은 이 갱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톤의 흙과 이 돌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면 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도 안 들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갱 안에서 이 구조를 기다리며 하루, 이틀, 사흘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때 겪는 이 광부들의 심정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한치의 빛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순간순간을 보내게 될 때 처음에는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나온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깊이 지나온 삶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잘못들이 떠오르고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만약 신이 계셔서 자신을 도와주어 자신이 극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반드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갱도와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갱도에 갇힌 광부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한치의 빛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이 깊이 회개하며 그 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요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무덤 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동안 죽으셨던 것처럼 이 요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보고 하면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이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가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일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그 물모둠 속으로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풍랑이 잔잔해지듯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요나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또 하나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공언은 하지만 우리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뜻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향하는 이 다시생 배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썩어져야 즉 이 아름다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드디어 요나서 3장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해서 우리는 요나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경험으로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날마다 죽는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요나서 4장에서는 또다시 요나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가 하면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기대하고 원하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기별을 전하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요나의 기별 앞에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대부흥이 요나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769년부터 765년 동안 니느웨에는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으로 4년 동안 그 도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 큰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어떤 특별한 하늘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식입니다. 이 일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월식까지 일어나면 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신이 보낸 사자로서 기별을 전하니까 단 하루 동안 만에 니느웨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요나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기별을 전해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며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당시 요나가 선교 활동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 요나를 보면서 전부 다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생각으로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요나가 다시금 살아있는 요나로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자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자 이때 요나의 반응이 아주 놀랍고 특별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정말 진실이 회개하고 자아가 죽었던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의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인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한 이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정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준 데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했다고 하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도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있어도 그것이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나에 관한 이런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로보암 2세 때 하만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것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요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결과 요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명성 있고 인기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예언입니다. 바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언의 기별은 엄청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요나가 전한 예언대로 이 니느웨가 멸망되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징이나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전해질 때 니느웨는 막 동요하고 있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이 요나가 전하는 이 기별을 주목하며 당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이 또다시 요나가 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면 요나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돌연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만약 이 요나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요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회개하더라도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거든. 3절에 보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던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하여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만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장로로 봉사를 하고 집사로 봉사를 하지만, 즉 우리에게 어떤 직책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즉 우리의 마음속을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다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들을 살린다고 하는 이 뜻에 반대하는 요나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4절에서 왜 화를 내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요나를 달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40일이 안 찼으니 기다리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즉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직 40일이 안 찼어 하는 그런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앉아서 40일 후 그 성읍에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요나가 홀로 성읍을 탈출해 나와서 성 동편에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면 만약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판인데, 근데 전혀 그런 움직임과 그런 간절함이 없는 선지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원자탄이 이제 이 니느웨 도시에 떨어질 텐데 그곳에 어린아이만 12만 명, 다시 말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제 언덕에 올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어갈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전도회를 했지만 니느웨 성도들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에게는 삐뚤어진 감정과 자존심 하나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를 받거나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나도 죽여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사랑 없는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 찬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커가고 있는 이 죄악과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적 품성들을 방치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 요나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근데 만약 이때 요나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느웨도 그렇고 미래 북이스라엘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요나의 선교에 의해서 앗수르가 복음화되어졌다면, 그래서 앗수르의 주신이 여호와로 바뀌어졌다면, 그러면 미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유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론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는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 기압, 풍속 등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데이터에 어떤 변형을 주어서 입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변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하나의 아주 작고 미미한 날개짓이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바람 하나를 일으키는 데 불과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 계속 어떤 것을 만나면서 증폭되어지고 증폭되어져서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변화 혹은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기상현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사회현상,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요나가 정말 이 니느웨 선교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앗수르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유럽의 운명이 바뀌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혹은 악하고 불완전한 품성의 모습이, 이기적인 행동이 작게는 내 가정과 내 이웃,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이 교단과 심지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나 한 사람의 작고 진실한 변화가, 즉 죄를 버리고자 하는 하나의 결심이 혹은 주의 뜻에 굴복하는 작은 순종이 혹은 하나의 작은 선행이, 어떤 의미 있는 진실한 전도가, 깊고 진실한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계속 일으켜서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포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망각하는 청취자. 그대는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서지 않았고 강건해지지 않았고 정착되지 않았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그대에게 권하고 싶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치 않으신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러나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말라. 모든 동작을 신중히 하고 그대의 영혼을 속이지 말라. 감상주의의 치료제. 사랑하는 비자매에게 6월 12일 내게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그대의 형편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딱한 형편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대가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대의 병 때문이 아니라 일할 수 없다는 상상 속의 무능력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나는 그대가 너무 남자들에게 관심을 쓰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그들을 자주 대화의 주제로 삼았으며 그대의 생각은 영적 진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길로 뛰어들었다. 그대는 악한 결과를 낳는 일련의 생각 속으로 빠졌다. 그대는 그대의 몸을 상하도록 남용하였으며 정신 상태까지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상사병적인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빠뜨렸으며 그로 인해 거의 그대의 영혼과 몸을 망쳤다. 가정의 일을 맡아 하는 것과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 등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속히 이런 병적이며 감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었다. 그대는 너무 동정을 많이 받아왔다. 그대의 모든 책임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정말 큰 실수였다. 이제 거의 모든 그대의 생각은 자신에게 집중해 있다. 그대는 성급하고 그대는 슬픈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상태를 매우 나쁘게 상상하며 그대가 결혼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그대는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무기력하고 무용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대를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누군가가 그대를 좋아해서 사랑한다면 그도 역시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정신이 있는 남자라면 무용지물 같은 상대에게 애정을 한순간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를 울게 만들고 인생은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슬프고 우울한 그대의 마음 상태는 그대가 불순한 길로 생각이 가도록 방치하고 금지된 주제를 생각한 결과이다. 한편 그대는 그대의 신체를 점차적으로 분명히 망가뜨리는 습관에 방종하여 빨리 죽을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대가 어느 곳에 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을 뻔하였다. 그대가 그곳에 머물게 되므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망쳤다. 그대는 그대의 질병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부패시키는 영양이 넘치는 무리와 섞여 있었다. C양은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이다. 그녀와의 사귐은 이미 그대에게 있는 불행감을 증가시켰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현재 그대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정도이나 그대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말대로 되어 그대의 생명이 그치면 그대의 형편은 참으로 가망이 없다. 그리하면 그대는 이생이나 내세를 위해 아무 준비도 못 갖추는 것이다. 그대는 걸을 수도 탈 수도 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디찬 죽은 무감각 속에 눌러앉아 있다. 그대는 방종하는 부모들에게 슬픔과 염려거리이며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대는 회복될 수 있으며 일할 수 있고 이 무서운 냉담함을 떨어버릴 수 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가 줄 수 있는 위안이 필요하다. 그대의 남동생들은 큰 누이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대의 자매들은 그대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대는 나태의 걸상 위에 앉아 짝사랑을 꿈꾸고 있다. 그대의 영혼을 위해 이 어리석음을 멀리하라. 그대는 성경을 읽되 전혀 처음 읽듯이 하라. 다정의 의무에 임하라. 그대는 힘들어하고 과로하는 부모들의 일거리를 덜어주라. 처음에는 많이 할 수 없을지라도 매일 그대의 일을 알맞게 늘려가라. 이것이야말로 병든 마음과 망쳐진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대가 목적의식과 단호함을 갖고 있다면 그대의 정신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순결한 주제를 생각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아 방종은 변덕스러운 의지로 퇴락되어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대는 이성과 원칙으로 그대의 행동을 규제하는 대신에 모든 사소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자신을 맡겨버렸다. 이것이 그대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쉽게 만든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지혜의 보물창으로 할 수 있는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찾아보려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로 잠언서가 시작됩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훈계, 경계가 되는 짧은 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어인 히브리어 마샬은 무엇무엇과 같다, 비교하다 하는 뜻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유, 속담거리, 요약, 간결한 민담, 속담, 예언적 상징을 담은 노래, 다양한 형태의 시를 표현할 때 마샬이라는 잠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리는 일천 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탐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잠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렌지 화이트는 선지자와 한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치세가 도덕적으로 향상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대를 이룬 것은 이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고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현명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나라의 모양을 따라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진행하고서 마치 그 일이 결정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왕을 졸라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난처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줄기찬 요구에 그것이 잘못된 요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던 주변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백성들이 원했던 순수한 정신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처음의 정신을 끝까지 가리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행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영예와 안위를 돌아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울에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30세의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의 뒷꽁무니를 따라 들판을 달리며 돌팔매질을 하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통치 초기는 전도 유망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낮이면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수없는 찬송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도 때때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또 인생의 말년에는 타협으로 인하여 그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거운 죄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여러 아내들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솔로몬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잠언서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타락의 길을 걷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밤마다 벽에를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인인 아버지 다윗이 시편 51편 1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목 나오는 소리도 솔로몬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입고 자란 솔로몬의 통치 초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교과서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